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을 폐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안보 조약 폐기에 관한 언론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조약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늘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안보 조약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 조약을 불공평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군이 지원하게 되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 자위대는 지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이 미국 정부의 정책에 어긋난다는 점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공영방송 NHK는 백악관 관계자도 해당 보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사의 부정확한 사항들을 기자들에게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란을 상대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늘 예루살렘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3국 안보지도자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를 위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히고 이란은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최근 고조되는 미국과 이란의 긴장에 대해 미국의 외교 대표들은 중동에서 분투하며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이에 대해서 귀먹은 듯 침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앞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제재에 반발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재는 외교의 길을 영원히 폐쇄한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얼마나 정신이 나가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제재할 수 있겠냐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신지체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자국 유조선을 스스로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석유의 91%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62%, 또 많은 다른 나라들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그렇다면 왜 미국이 아무런 보상 없이 다른 나라들의 해상 운송을 지켜주고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모든 나라들은 위험한 경로를 다니는 자국 선박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산유국과 다른 나라들을 잇는 세계 최대의 원유 운송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국회에서 이해훈 정보위원장을 만나 최근 사진을 보면 김 부부장이 최룡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한 현송월 삼지연 관연합당장 겸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해 과거 김여정이 하던 행사 현장 담당을 하고 있다면서 휴대폰을 들고 동선 챙기는 사진 등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위상이 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당시 환영행사에 등장했던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 배석에서는 빠졌다면서 환영행사 자리 배치를 보며 리용호 외무상이 당 부위원장의 앞자리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멕시코가 미국 접경에 정규군과 국가방위군 등 약 1만 5천 명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루이스 산도발 멕시코 국방장관은 오늘 칸쿤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과테말라 등과 접한 남쪽 국경에는 기존 4,500여 병력에 더해 2,000여 국가방위군을 추가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미국 정부와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 차단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른 남부 국경 병력 파견은 수차례 알려졌으나 미국에 접한 북쪽 국경 관리에 대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더벌 장관은 미국 접경에 배치한 군인들이 불법 이주자들을 체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히고 적발된 인원은 범죄자가 아닌 행정사범으로 취급해 이민당국에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정상의 친서 왕래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막다가 황해도는 내일 밤에 흐려져서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국방정보국 DNI 국장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대해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 국장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이날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슐리 국장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코츠 국장은 당시 증언에서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츠 국장의 이 같은 평가를 일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친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경이적인 미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훌륭한 미래에 대해 노력해가는 걸 보기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비건 대표의 방한 일정을 공식 확인하면서 비건 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오는 30일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대북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이 23일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당장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가운데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에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무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슬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것만이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예정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판단하기엔 실무 협상 재개와 톱다운 방식의 지속 여부 등 좀 더 지켜봐야 할 점들이 많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정상의 친서 교환이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의 진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the key question I have is what is in these two letters and what is the what are the expectations or why are there expectations being generated by these letters?
힐 전 차관보는 2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 시점의 중요한 질문은 두 정상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왜 이들 서한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장 내용을 알 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족감이 나오기 위해선 편지 내용에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친서에 만족을 표시한 만큼 양측의 논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편지 내용을 알 수 없는 만큼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며 이후 서울로 이동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힐 전 차관보는 이런 관측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Well, the lack of preparation, I'm not sure what they'd be talking about. And I think to have a third summit, which is
당장 준비 기간이 짧고 양측이 무엇을 논의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미북 3차 정상회담은 어느 누구에게도 좋게 작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두 정상의 서한을 통해 실무 협상 재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has to happen for anything to, serious to move forward on denuclearization is senior level working talks.
매닝 선임 연구원은 양측이 비핵화 협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고위급 실무 회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매닝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한에 만족감을 표시했다면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런 게 아니겠냐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매닝 선임 연구원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3차 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 충분한 실무 협상이 없는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와 달리 외교는 실무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거듭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상회담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은 톱다운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며 매닝 연구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I don't believe in the working level meetings. I believe that you have to have a for North Korea you have to have a top level agreement.
북한과의 협상에선 최고위급에서 합의를 이룬 뒤에야 실무 차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로 가는 미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양측이 진전을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일정 부분에서 합의를 이루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두 정상의 DMZ 만남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DMZ에서의 만남은 북한에겐 분명 유혹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북한 세 개 나라만이 참여하는 이 같은 만남이 일어난다면 중국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두 정상의 친서 교환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이벤트 속에서도 비핵화 협상에서의 큰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have high expectations that anything will come. I think that China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의 회담은 통상 부분에 국한될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미중 양측의 협력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제안하는 실무 협상에 나오기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며 친서 교환을 넘는 실무 협상과 이후 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MZ에서의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충분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인 만큼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한국 방문 중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일 성사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가 됩니다. 과거 DMZ에 갔던 미국 대통령들은 야전 상의를 입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은 모두 첫 임기 중 DMZ를 방문했습니다. 가장 최근 DMZ를 찾은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로 한반도 긴장이 높았던 시점에 방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25m 떨어진 캠프 보니파스의 울렛 초소에 올라 쌍안경으로 북한 측 움직임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장병들에게 자유와 번영이 남북한만큼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자유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외국어 대학 연설에서는 북한을 향해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oday we say Pyongyang, have the courage to pursue peace and give a better lif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정권이 평화를 추구하고 자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뒤 약 한 달 만에 DMZ를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역시 울렛 초소에 올라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바라봤습니다.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부시 대통령은 DMZ 방문 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고 한국도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우릴 위협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한 지 4개월이 지난 1993년 7월 DMZ를 찾아 판문점과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둘러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핵 개발에 착수한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11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DMZ를 찾았습니다. 그는 DMZ에 대해 공산주의와 대치한 최전선이자 북한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지점이라며 북한과 공산 진영을 향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 검토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이고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는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를 소개하면서 두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과 30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국경 지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시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 직후에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시 주석의 방북은 미북 비핵화 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공개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시 주석이 핵 협상에 관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시 주석이 방북을 마친 지 이틀 만에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과 특사와 친서 교환을 통해 쌓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며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과 관련해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전 세계는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관한 보도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결정적인 무역 상대국이자 유일한 안보 지원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시 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지렛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북한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신의 역할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 주석이 지난주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 위원장에게 핵협상을 재개하라고 권유하면서 그 대신 경제적 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은 두 지도자 사이에 친서가 교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이번 달에도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방송은 친서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당시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중단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반도 주변 4개국 국민들의 인식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북한에 비판적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국민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문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응답자들은 나라별로 북한 문제에 관해 적잖이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해 현재 남북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 응답자의 34%, 일본 응답자의 45%는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30%와 22%였습니다. 반면 중국 응답자의 52%와 러시아 응답자의 51%는 남북관계가 1년 전에 비해 더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26%뿐이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미북 관계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미국 33%, 일본 44%, 러시아 40%의 응답자들이 달라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각각 25%, 22%, 31%에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나머지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54%가 더 나아졌다고 답했고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북핵 해결 방법으로 미국의 55%, 일본의 51%는 외교와 제재 병행을 선택했습니다.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와 1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 제재 병행과 외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43%씩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69%가 외교만 해야 한다고 답했고 외교와 제재 병행은 13%뿐이었습니다. 또 북한 문제의 최우선순위 과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꼽아달라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 응답자들은 비핵화, 인권, 남북관계,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비핵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남북관계, 인권 순으로 답했고 러시아는 남북관계, 비핵화, 인권,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순이었습니다. 향후 미북 대화에서 자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응답자들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32%,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0%,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18%,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2% 순으로 답했습니다. 간 질문에 중국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48%,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27%,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 17%,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3% 순으로 답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개국 모두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미국, 중국, 러시아는 각각 63%, 67%, 51%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일본 응답자는 31%만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에 일본 응답자의 24%는 부정적이라고 답해 미국 4%, 중국 11%에 의뢰해 지난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실시됐다고 브뤼셀 자유대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이대학 라몬 파체코 한국석좌는 대중 여론은 종종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국제사회 분쟁 조정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공단 재개도 가능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4일 BOA에 개성공단 재개가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eally see a link between those two things. And I don't think reopening Kaesong Industrial Complex.
북한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어떤 양보나 포기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비핵화와 개성공단 재개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감시기구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 과정에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다루는 당사국들 간 대화의 운전자 역할을 할 수 있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이 주는 혜택을 남북한 모두에 상기하는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긴장 완충 역할을 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면 한국과 미국이 공단 내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에 합의할 것을 압박하고 북한의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노동자 임금 직불제를 통해 노동 착취에 대한 투자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낸 조셉 윤 미 평화연구소 선임고문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어떤 논의도 미북 간의 여러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this is a prelude to serious engagement on denuclearization issues, then I think it is certainly worth doing it. But there has to be.
개성공단 재개가 진지한 비핵화 협상의 서곡이라면 확실히 그럴 가치가 있지만 그 전에 미국과 북한 정부 사이에 공단 재개에 관해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임금이 북한 정부의 손에 바로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 방법의 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개성공단은 과거 북한 정부의 주요 자금원이었다며 공단 재개 절차를 밟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been in the past a major source of currency for North Korea. It's something that probably ought to be done carefully and ought to be thought out carefully.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하려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도적 우려를 다뤄야 한다며 임금을 북한 정부가 아닌 업체가 바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자신의 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도록 하고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하며 지출을 정부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 통제하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일부 진전되기 전에 개성공단 재개 같은 제재 해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힘들다며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북한 경제를 분석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지불을 보장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Every North Korean worker gets paid, I would say more than they were paid, probably $100, at least $100 a month. And either in dollars, $100.
개성공단의 모든 북한 노동자가 월급으로 적어도 $100 이상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장마당 환율인 1달러에 8천 원으로 환산해 받는 체제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훨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북한 정부가 합의하면 실질적인 경제개혁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북한 기업소에서도 최근 자체 직불제가 시행되는 만큼 북한 정부가 결단하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최근 워싱턴과 도쿄를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을 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우려하는 임금 문제를 현물을 통해 대신 지급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VOA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 세 곳 중 한 곳이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당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조사에 불응했다는 건데 미 정부가 실제로 중국 대형은행에 사형 선고에 가까운 조치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 금융망 적금 차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한 은행은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입니다. 신문은 24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최근 대북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를 적용한 중국 대형은행 세 곳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해당 은행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련 법원 기록과 법무부 소송 기록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미 법무부의 몰수 소송 기록에 따르면 이들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성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 이상 돈 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콩의 유령 회사와 협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은 특히 중국 내 규모 9위인 상하이 푸둥발전은행 측이 미국의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에 불응해 미 법무부나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달러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상하이 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 약 9천억 달러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은행은 미국에 지점은 없지만 미국의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미 법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애국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폐기할 수 있다고 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가 실제로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처음으로 중국 대형은행을 미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 당국이 중국 대형은행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 법무부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북 제재 위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세 은행은 중국의 은행 고객 정보 보호법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으며 미중 협정에 따라 중국 정부를 통해 자료 제출 요청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벌 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이런 요청에 비협조적이고 북한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은 미국의 핵심 국가안보 위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잠정 중단했던 집단체조 공연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을 북한 관광의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켰는데 북한이 공연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관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가 지난 19일자로 중국 여행사에 보낸 통지문을 입수했다며 집단 체조 공연이 24일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한 후 강한 불만을 표시해 지난 10일 공연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전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공연이 끝난 후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창조 성원들을 부르시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질책 이후 중단됐던 공연이 2주 만에 재개된 겁니다. 실제 고려여행 등 북한 관광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집단 체조 관람을 포함한 북한 관광 일정과 비용 등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빠른 관광 일정은 6월 29일입니다. 집단 체조 공연 좌석은 총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비싼 좌석은 VIP석으로 약 910달러입니다. 이어 1등석이 570달러, 2등석이 340달러, 3등석이 110달러입니다. 특이한 것은 북한 관광의 모든 프로그램에 집단 체조 공연이 필수 코스로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집단 체조 공연을 의무적으로 관람해야 한다며 사전에 여행사에 관람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행사증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와중에 북한이 집단 체조 공연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도쿄신문은 집단 체조 공연 관람권 구입을 의무화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여파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이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관광, 특히 집단 체조 공연을 통한 수입이 벌크 캐시가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 amount of cash that they earn here is, you know, worth too much worry. I'm sure some of it would be diverted to the military or to the government. But I'm thinking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must.
북한이 집단 체조 공연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우려할 만한 규모는 아니며 수익 일부가 군이나 당에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군과 당이 공연을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따른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공연 수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이 제재에 저촉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미 재무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근거해 제재 결정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재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집단 체조는 북한이 사회주의 종합예술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인민의 나라는 과거 아리랑과 지난해 빛나는 조국에 이어 올해 새롭게 선보인 집단체조입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 WFP가 밝혔습니다. WFP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주민들의 영양 실조가 만성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 WFP는 대북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2천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5월 북한 국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북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5,370만 달러지만 확정된 모금액은 2,980만 달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주민들의 영양 실조가 만성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WFP는 지적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수확 이후 북한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약 1,010만 명이 식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낮은 기계화 비율과 제한적인 경작지, 비료 부족 등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재발하는 자연재해도 농업 생산과 식량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FP는 전국적으로 만성적인 영양실조 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도시와 지방 사이에는 분명하고 현저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32%나 높게 나타나는 등 다섯 개 도의 영양실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WFP는 지난 5월 북한 전역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와 결핵 환자 등 61만 1,521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 1,616톤과 옥수수 1,060톤 등 2,676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배 감시와 관련해서는 국제 감시 단원들이 지방 관리들과 기관의 직원들, 일반 가정을 비롯한 수혜자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WFP는 타가소와 기숙학교, 병원 등 지원 기관들과 식품 생산 공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6.25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은 오늘 서울에서는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북한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전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북핵 협상 의제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라고 한 것은 6.25전쟁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국군 장병 선배님들과 또 16개국에서 온 참전 용사들을 욕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 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6.25전쟁 발발 69주기를 맞아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북한의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 돼가지만 북한은 전시납북 범죄에 대해 시인도 사죄도 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 희생되신 분들을 대한민국이 다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첫째는 기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알려야 돼.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반인륜 범죄이자 끝나지 않은 비극인 전시 납북 피해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북한과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조성된 대화 분위기 속에 한국인 납북 문제를 국제사회에 상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북한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길 희망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이런 납북자 문제나 전쟁 포로나 전시 포로나 이러한 인권에 관한 문제, 이 문제를 주요한 의제로서 북한 측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패권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패권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도 북한 인권 문제나 이 납북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강하게 그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1950년 7월 납북 당시 경찰로 근무하던 최홍식 씨의 손녀 최유경 씨는 생존해 있다면 102살이 됐을 할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할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벌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피랍된 한국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 납북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송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한다는 것은 가족을 찾으려는 납북 피해 가족들의 노력을 무색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대화 중에서도 특히나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북 간의 그 이러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전에 이러한 대규모 납북 범죄 문제가 해결되려는 시도가 없는 이상 어떤 평화도 무의미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족회는 납북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서울 파이낸싱 빌딩 앞부터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생존 증인인 98세 납북 피해 1세대 김봉남 할머니를 비롯해 백발 노인이 된 초대 납북 피해 가족회 임원들, 납북 피해 3세대 손녀들이 함께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6.25 전쟁 납북 범죄를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전에 북한에 의한 범죄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대북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민의 송환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의 손녀인 가족협의회 이원희 조사연구원은 많은 피해 가족들이 세상을 떠난 상태로 이 문제가 잊혀져 간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당시 협정을 위반해 송환을 거부한 국군 포로는 8만 2,318명, 납북 민간인은 9만 4,01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6.25 전쟁 당시 납북된 사람은 10만여 명으로 추정되며 과거 정부에서 결정자로 확인된 인원은 4,7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유타주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 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 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0년 미국 유타주에 난민으로 입국한 40대 탈북 남성 크리스 최 씨.
여기 와서 처음에 뭐 3일 만에 어쨌든 그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았어요.
네.
11월 제가 5일 날에 와서 11월 8일부터인지 일했어요.
크리스 최 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한국 음식점에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뭐 사장님이랑 게 뭐 두 분은 그 부부간에 하니까 아무래도 나를 주방에서 일 시켜야 되니까 차곤차곤 배워 줄게 하네. 이런 거 이제 구이르고 이러고 이러고.
어떤 걸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 집은 그 주로 이렇게 순두부 식당이니까 돌밥에 돌솥밥. 도리다밥, 뭐 코리안 음식이야 다 전반 가잖아. 갈비, 치킨 불고기, 부대찌개, 해물 파전. 잠깐 거기서 그러니까 초보적으로 처음으로 도전했지 실전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내가 무슨 알아요? 그 사장이야 그분이지 무슨. 그 사람 레시피에 따라서 나는 무슨 그걸 기억해서 해야만 되니까. 내만의 아이디어나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안 그래? 이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뭐 메뉴를 들어뭐 다시다를 많이 넣고 소금을 많이 넣어 뭐 그것만 기억했다가.
최 씨는 사실 북한에서 요리공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 그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 대학교에서 요리공학을 전문했지만 북한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말이거든요. 실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뭘 만약에 뭐 실습한다 해도 그걸 장마당에 나가서 내가 다 싸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싸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니까는 경제적으로 뭐에 따르니까 뭐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저 수업 시간에 대학교에서 앉아서 그저 가령에 뭐 여기서 말하면 뭐 치킨 샐러드 뭐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이 그렇다. 한국 조선 요리, 우린 조선 요리라고 하거든요.
네.
조선 요리, 중국 요리, 서양 요리 세 가지를 배웠는데 조선 요리를 위주로 한 80%는 조선 요리고 서양 요리가 한 5%, 중국 요리가 한 나머지 그렇게 찾아오고 이러는데 된장찌개 그걸 쓰지, 뭐 레시피를 지금 제가 해보면 그게 레시피지. 그때는 무슨 레시피인지 뭐인지 모르거나 선생님이 불러주면 그대로 쓰고는 쓸데없이지 그죠. 그렇지만 나는 그 책에다 메모하기 좋아해가지고.
형편이 안 돼 직접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지만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해서 3일 만에 식당의 요리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최 씨의 지인이 최 씨가 대학교에서 요리를 전공했다고 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요리.
근데 너무 재밌는 거지. 어? 처음으로 그 실수가 실전에 도전하잖아. 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게 이제는 거저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아, 요리가 워낙에 맞으시네요.
예, 전 이 구린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뭐 처음 실전이니까. 이야, 이거 뭐 거저도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래서 이 생각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지. 돈은 둘째치고. 그리고 뭐 딱 일한 것만 하고 또 돈 100달러 벌겠다 1년 동안 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며칠이라고도 뭐 100달러 아니라 몇백 불이 치고 좀 그러더라니까 아 기가 막힌 거지.
재미있는 일이 돈까지 벌어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0가지가 넘는 식당의 요리들을 한 달 만에 모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이 일을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온 요리사가 음식을 만든다는 소문이 퍼져 손님이 많아졌었다고 말하는 최 씨. 덕분에 한인 사장은 최 씨에게 주방을 맡겨놓고 개업하고 처음 10년 만에 휴가도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손님들에게 솜씨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최 씨에게 이곳 미국에 있는 음식은 영 즐길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니 굶어죽는 거 해도 처음에는. 뭐나 맞지 않아가지고 아니 제일 처음에 싸주는 게 샌드위치를 싸주는데 먹을 수가 있어요? 먹어 못 본 게인데 아 이런 걸 사람 먹는 게인가 이런 생각이
샌드위치?
아 못 먹겠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싸먹는 게 풀을 싸먹는 거지 롬이 샐러드. 아. 샐러드를 싸 먹는 걸 나는 그 풀로 지금 생각하고. 어. 아니 풀을 그것도 10불 넘어 싸 먹더라고. 10불 뭐 맥도날드에서 먹는 진짜 어디서 그때 먹었는데. 야. 아니 이 풀 북한에서 거의 한 달러 기준을 봤을 때 돈이 어마어마한데. 거의 10달러면 막 기가 막힌데. 아니 이걸 싸먹는다 말이 막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더라고. 북한에서 그 풀만 막 계속 풀인데 북한은 그래야 사람들 죽는데 풀을 먹고 여기서는 풀이 그렇게 비싼 걸 돈을 주고 싸먹는다니까 막 미단하지더라고. 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가서 그럼 맞지 않아 한국 음식 먹자 한국 음식 가서 또 먹자니까 어째 그렇게 또 단지 모든 게 아이 막 달아놓으니까나 이건 음식이라기보다 무슨 사탕물을 차라리 풀어 먹고 말지 마시지 무슨 그거 거기다 그렇게 달게 먹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막 입에 맞지 않아가지고 혼났다고요. 김치는 김치대로 달아 아니 수비면 수비대로 달아.
한국 음식, 미국 음식이 적응되어 가던 때 미 주류 사회의 요리사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에 왔으면 바에는 유학님 미국에서 도전하는 게 옳지 않나. 형제님 생각해서 내가 말해주는 게 뭐 딱히 뭐 무조건 해라 이런 건 아니니까 형제님 결심해서 그래도 유학 미국에 왔으면 미국에서 그게 맞춰서 사는 게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은데 행진을 결심해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분은 그랬다니까 그 사람들이 매니저거든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5성급 호텔 그랜드 아메리카 호텔의 고급 미국식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뭐 유학 미국에 왔는데 해보지 뭐. 그래서 들어간 게 그랜드 아메리카인데 막 그랜드 아메리카 얼마 황홀해. 제일 놀란 게 난 화장실이야. 화장실. 화장실 그 푸른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는 막 그게 제일 감동하더라고. 이 화장실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최상급에서 완제품이랄까. 북한에서도 아마 그 김정은 그런 별장에는 별장도 저거 그랜드 아메리카 대상 못하게 수준이 그렇다. 북한에 상상을 못하던 그런 위대한 데서 내가 일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말을 모르지 영어를 모르지 굴을 모르지 레시피를 모르지 모든 걸 모르잖아요. 스케줄 모든 걸 모르는데
미국인들이 고객인 최고급 호텔에 최고급 식당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그때 막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같은 데는 한 3,000명 블랙버스도 3,000명 점심 3,000명 저녁 3,000명 상상해봐.
크리스 최 씨는 뷔페 음식 메뉴의 하나인 고기와 생선 굽는 일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트레스라는 게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스트레스가 크다고 꼭 그 뭐랄까 특별하게 그 스트레스 주는 게 한둘은 꼭 있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조금 뭐 잘한다 제 생각에 잘한답시고 그리고 조금 오래 있었답시고 터세지 결국 이런 놈들이라고. 그리고 바쁜 일은 내가 다 하거든요. 모든 건 내가 다 해도 나는 말을 못하니까 하소연 못하세요. 이럴 땐 이렇다.
크리스 최 씨는 이 좋은 세상에서 죽을 수가 있나 이런 좋은 환경에서 내가 주저할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고 힘든 고비가 올 때마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4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북한 사람, 갖가지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예쁘게 접시에 담아내는 요리라는 일을 예술이라고 말하는 크리스 최 씨. 북한에서 3년 동안 공책에 적어놨던 수많은 레시피가 필요 없는 셰프로 경력을 쌓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크리스 최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남북전쟁 중 썸터 요새의 포격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 공격합니다. 한민족 최대 비극인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해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북한의 남침 소식을 들은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긴급 소집을 요구합니다. 이날 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16개 나라 30만여 명으로 구성된 유엔군을 한반도에 파병합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3년여 동안 이어진 6.25 한국전쟁은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함으로써 그 막을 내립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군 역시 3만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6년 6월 25일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 주제곡을 만든 미국의 천재 작사가 조니 멀서가 생을 마감합니다. 조니 머서는 1909년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 사바나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조니 머서가 17살 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조니 머서의 가족은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머서는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뉴욕시로가 연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기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자 머서는 작사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로 건너가 영화 음악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조니 머서는 1946년 그가 작사한 영화 하비 걸스의 주제곡으로 첫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1961년 그의 대표작인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주제곡 문 리버로 세 번째 아카데미상을 수상합니다. 1500여 곡이 넘는 노래에 주옥 같은 노랫말을 붙여 많은 이들의 감성을 적셔온 조니 머서. 그는 미국 대중음악사의 위대한 작사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B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